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구원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매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나의 입술이
하나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삼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는 그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자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 귀와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대신 왕노릇하던 그 모든 우리 안의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는 축복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가 좀 더 나올 것 같았는데. 뭐 혹시 앵콜 준비한 거 없어요? 그 두 번째 연주한 게 그 커크 프랭클린이라고 가스펠 뮤지션인데 그 러브 퓨어리를 연주한 깊은 뜻을 아는지 모르겠네. 나는 여러분들의 앵콜을 기대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눈 수술, 롱내장 수술을 해서 눈이 부셔서 이걸 그 조명을 꺼달라 그랬어요. 너무 어둡다고 사고 났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내가 인사할 때는 안대를 가리고 아마 예의상 할 것 같아요.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롯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느 시대인들 쉬울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시대의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았을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든 처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담대한 용기, 참 용기, 진정한 용기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4부 말씀 제목은 숫자에 매달리지 말라. 이 얘기는 뭐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이면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는 너무 잘 알려진 얘기죠. 뭐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숫자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런 것들에 너무 겁먹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십진법 숫자는 1세기경에 인도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5, 6세기 걸치면서 이 숫자를, 이 십진법의 숫자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전해져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걸 중동으로 가져갔다가 유럽으로 전파시키는 바람에 유럽 사람들이 이걸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 인도에서 처음 발명한 개념이 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0. 이 0이라는 게 엄청난 위력을 가진 숫자예요. 이게 위치값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같은 0이지만 몇 개가 되느냐, 또 그 0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숫자가 틀려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 숫자가 이렇게 인류에게 널리 전파된 이후에 이 숫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숫자가 뭔데, 그 숫자 때문에 울고 그 숫자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쯤에서는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뭐 못 알아듣는 건지 뭔지. 그렇습니다. 이 숫자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를 들여다보고, 숫자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숫자의 위력 때문에 이 숫자를 얼마나 많이 부풀리거나 줄이거나 이게 가짜로 거짓으로 만드는지 숫자를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지금 완전히 날조된 숫자가 수도 없어요. 숫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숫자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조작하거나 이게 여러분들 보면 SNS에 무슨 뭐 팔로워 숫자를 조작하거나 조회수를 조작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숫자의 위력을 아니까. 사람들이 숫자에 얼마나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에 시작된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소집했는데 3만 2천 명 왔어요. 적군은 미디안과 아말렉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13만 5천이에요. 4배 이상 아닙니까? 이 4.5배 되는 이 병력을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게다가 이쪽은 전투가 주업인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전쟁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무기도 다 갖췄겠죠, 마땅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다시피 농민병입니다. 농사 짓다가 그냥 나팔 불면 모이는 거예요. 무슨 뭐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뭐 전투 훈련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된 기드온조차도 그는 농부였어요. 밀 타작하다가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 사람이 무슨 뭐 전장에서 큰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전쟁 영웅도 아니고 전쟁을 이렇게 이끌어간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사령관이라고 턱하니 세워지고 거기에 뭐 어중이 떠중이 한 3만 명 모여봐요.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 적군들 앞에 눈앞에 그냥 턱 보면은 13만 명이라는 게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잠실 운동장만 가도 그 숫자가 대단해 보이는데 예? 그 뭐 1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나면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의 사람처럼 두려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원이 진을 친 곳은 하롯샘이라는 데 진을 쳤어요. 하롯이라는 것은 하레드라는 동사에서 나는데 하레드라는 동사는 두려워서 그냥 벌벌벌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았기 때문에 그 섬이 하롯섬이 하롯샘이 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하롯샘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샘 곁에서 그렇게 벌벌 떨고 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란 말이에요. 무슨 싸움이 되겠는가.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나마도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제발로 걸어온 백성들인데 그걸 또 다 돌려보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두려운 사람들 데리고 왜 전쟁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이긴다고 해도 지금 전쟁이 이길까 말까 한데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데리고 전쟁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 필요 없으니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두렵거든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갔답니다. 3만 2천 중에 3분의 2가 간 거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손을 놓고 생각해. 나는 이 전장에 나갔다가 나올 때 심경은 어땠겠어요? 아, 이 한몸 죽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사실이에요. 그때 그 감정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현실 앞에 서면 현실의 벽과 마주치면 그 감정이 그대로 있습니까? 금방 변하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마음도 굳게 먹었을 거예요. 여보
아내하고 작별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애들하고 잘 살아? 그러고 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막상 그 적군 앞에 서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게 악해서입니까? 비겁한 겁쟁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남을 알 수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그렇게 땀이 피가 들어 기도하는데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래? 깨어 기도하라. 근데 누가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 전에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곁을 안 떠납니다. 그때 그게 거짓말이냐고. 그 마음이, 그 감정이, 그 결심이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못 지키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죽하면 조변석계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아침에 마음 먹어도 저녁에 못 지키는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지키겠다고 자다가 깨가지고 칼을 빼서 말고 귀나 잘랐지만은 예수님 귀나 붙여주는 일거리나 만들었지 한 게 뭐 있어요. 그러고는 또 어디로 도망하는지 사라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떡하니 요한하고 나타나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고 그렇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면 무슨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버렸어요. 2만 2천 명이. 그나마 좀 싸워볼까 했는데 2만 2천 명 가고 만 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2차 시험을 치르겠대요. 저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갔어요. 만 명이 내려갔어요. 오죽많아요. 근데 물가에 도착했더니 두 부리로 딱 갈려지는 거예요. 두 가지 물 마시는 모습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가 이렇게 대고 벌컥벌컥 마셨겠죠. 목은 오죽 마릅니까? 중동 땅에는 30분만 걸어도 목이 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300명은 물을 떠서 이걸 마치 무슨 개가 핥아 먹듯이 그냥 이렇게 목을 축이는 정도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9,700명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병력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 실력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너희들 자랑거리 삼을 거 아니냐? 돌려보내라. 왜 이런 하나님께서는 무모한 것 같은 이런 명령을 내리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예요. 그거 아무리 많은 신앙인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얘기 듣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나? 성경은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얘기는 도저히 전쟁과는 상관없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처음 보면 여러분들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 이름이 이렇게 돼요. 여룹바알이라고. 왜 여룹바알이겠어요? 기도원이 처음 받은 미션이 뭐예요? 바알 신당을 다 깨부셔라.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 찍어버려라. 그리고 찍은 나무를 가지고 번제, 네 아버지 일곱째 되는 소를 가다가 서로 번제를 드려라. 낮에는 용기가 안 나서 밤에 몰래 그 일을 했다가 온통 난리가 났죠.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자도 아니에요. 바알 숭배 추종자들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원조 바알 숭배자들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정체성을 지키는 그 막중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이 원조 바알 숭배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모방하고 그들의 삶을 기어이 답습하다가 어떻게 되죠? 바알 숭배 추종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바알 숭배도 제대로 못해. 여러분 이게 이 지금 기드온이 나서야 하는 민족적 비극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알과 싸우라는 게 첫 번째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기드온이 그 사명을 완수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몽땅 와서 뭐라 그래? 기드온 죽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래. 근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시아가 요아스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 야, 바알이 신이면 내버려 두라. 지가 싸우겠지 뭐. 지가 신이면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지. 자기 한 몸 못 지키는 게 무슨 신이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룹바알이 이 전쟁을 규명하는 단어가 된 것이죠. 기도는 바알과 싸우는 싸움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진영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알 진영에서는 사단 하에 특별 전략 회의가 생겼겠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된다 아주. 예? 아주 이번에 이스라엘을 그냥 아주 그냥 완전 초토화 시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 천상의 전략 회의예요. 악한 자들의.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선포하는 게 여룹바알이에요. 기도원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여룹바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바알 신당을 다 부수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상관관계를 우린 잘 모르죠. 설마 뭐 바알 산당 하나 깨부셨다고 아말렉 족속까지 데리고 미디안 족속들이 다 쳐들어와? 7년 동안 다스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기 쉽겠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겠어? 기도원이 아세라 목상 찍어 쪼갠 거하고 이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연결시켜 보지 않으면 우리 세상을 해석하는 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잘 믿겠다고 하면은 총체적인 난국을 만나게 돼 있어요. 신앙을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게 된다고. 아주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만드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아요. 그래서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이건 가서는 가지도 못할 길이에요. 가다가 다 중도 탈락하는 길이에요. 2만 2천도 떠나고 9,700도 다 돌아갔는데 뭐. 돌아가라 그러면 아닙니다. 전 끝까지 남겠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싸움 전쟁할 때 겁내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혼자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옆에 끼면 옆에 사람들까지 마음을 낙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다니면서 엉거주춤 딴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실은 예배에서 돌려보내야 돼요. 여기 와서 무슨 뭐 다단계 하겠다고 오는 사람, 뭐 돈 좀 빌릴 사람 없나 두리번거리는 사람, 뭐 인기 있는 사람하고 끈 좀 돼서 뭐 사진 하나 찍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예배 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여러분 예배 분위기 다 깬단 말이에요. 이 예배 자체의 거룩성을 다 훼손시키는 자들 그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장실 중간에 갈 사람 저 끝에 앉으라고 그래요. 아, 여기 중간에 앉아도 화장실 간다고 나가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예배드리다가 예배 다 깨지잖아요. 그게 예배의 초집중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어떤 것도 우리가 방해받지 않겠다는 게 예배자로서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뭐 두렵네, 뭐, 야, 내가 자식 새끼 두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죽나? 아, 우리 전쟁하다 팔다리나 하나 잘리면 내가 평생 장애인으로 어떻게 사나? 아니, 전쟁에, 이번 전쟁에 지고 나면 포로로 끌려갈 텐데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할 수 있나? 이런 소리를 하거나 그런 두려움을 드러내면 여러분 전쟁이 되겠어요? 아예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러분 아까 내가 숫자 얘기로 왜 시작했냐?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전쟁들을 보면 여러분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도 있고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거느리고 있는 게 저 큰 기업들 아닙니까? 예. 월급은 많이 주겠죠. 안정되어 있겠죠. 예. 그러나 왜 스타트업에 갑니까? 하나도 안정되어 있지 않은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여러분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지, 뭐 어디 다 뭐 가라지에서 시작하고, 예. 사무실도 없이 시작했지, 무슨 큰 뭐 빌딩에서 시작했습니까? 그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다 그냥 정말 맨 주먹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같이 읽게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병기든자 하나 데리고 블레셋 진중에 뛰어드는 얘기예요. 무슨 이런 무모한 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기억하고 가면 오늘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야 구원받습니까? 건물이 번듯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화려해야 여러분 예배가 드려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보는 것들에 휘둘리고 보는 것들에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냉정하게 여러분 13만 대군 앞에서 3만 2천을 또 2만 2천 돌려보내고 9,700 돌려보내고 300 가지고 싸우겠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하롯샘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모래선, 모래산에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모래산이란 모래란 뜻은 그건 올가미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이 딱 올가미에 이렇게 목을 조르겠다고 그 길목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평지나 마찬가지였으면 큰 높낮이가 없어서 적군들 동태가 한눈에 다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본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하겠다고 제자들이 모여있더니 다 빠져나가네? 그걸 보고 얼마나 박장대소했겠어요. 저 거지 같은 녀석들이 왔다가 돌아가는구만. 돌아갈 줄 알았지 뭐 전쟁이 되나. 이런 소리나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표정이 그저 그렇네. 아니 요나단만 그런 게 아니잖아. 요나단만. 응?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선생 얘기하면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우리 다윗의 골리앗을 만나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6.25 전쟁이 됐건 무슨 명랑 전쟁이 됐건 전쟁은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두려움을 제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 시험 두 번 하자는 것도 그냥 봐준 거예요. 기드온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죠. 누가 양털 시험 같은 걸 두 번씩이나 봐줍니까? 저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양털 시험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 싸움, 영적 전쟁 싸움이라는 건 여러분 이 숫자에 현혹돼서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몇몇 안 되는 사람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이 순간적으로 이 좁은 공간, 이 순간 존재하는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뭘 속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린애가 아무리 설쳐봐야 일 도움 안 됩니다. 일만 번거롭게 만들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아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믿음이란 뭡니까? 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알아야 신앙도 가능한 거죠. 내 생각 가지고 신앙합니까? 내 생각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응답 안 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 안 될 기도만.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는 깨어있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 추종자들이 되었다가 결국 종이 되는 시대를 시간을 8, 7년간 또 보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들의 종이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이단들만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만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누굴 믿건 안 믿건 지금 이 시대는 온통 우상의 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SNS나 특히 유튜브는 여러분 우상 전시장이에요. 자기가 각자 우상이 되었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자랑하는 곳이 그게 유튜버예요. 그 어린애들이 왜 유튜버 되겠습니까? 그게 아이돌이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상이 되는 게 꿈이어서 그렇습니다. 학교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내가 일찍 우상이 되면 내 우상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면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삼는 숭배자들이 많이 생기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길이 트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 추종자들을 그걸 팔로워라 그런단 말이에요. 팔로워가 뭔지 아셨어요? 그 팔로워 늘리는 게 다 목적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우상을 너도 같이 섬기자고 그 다 거기 목매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순간 나는 어느 우상에 접속되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깊이 끌려가다가 결국 파국이라는 파멸이라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면 볼수록 진짜 그 길이 위험한 바다예요. 뭐 안 보려고 저도 한 열흘 했는데 열흘 못 넘기겠더라고. 또 보게 돼. 우리 게 어떻게 됐나 또 보게. 카톡 안 쓰려고 한 열흘 안 썼더니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연락이 안 돼 이게. 우리 다 묶여있는 거예요 이제 이미. 카톡에 종이 되었고 유튜브에 종이 되었고 이 사이버 공간에 전부 다 이게 말이죠. 다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시간 보내고 모든 에너지를 그냥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뭐 남의 얘기 읽듯이 읽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우상으로 만연되어 있는 세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대를 우상으로 얽어매는지 이걸 우리가 똑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거기 뭐 묶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저는 뭐 처음부터 먹방이라는 걸 잘 안 좋아하고 안 봤는데 그거 많이 먹는 게 뭔데 그걸 그렇게 보냔 말이에요. 그렇게 먹는 게 정상입니까? 밥 많이 먹는 게 자랑이에요? 옛날에 다 뭘 많이 먹으면 그게 야 어리석다 그랬지 그걸 뭐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무슨 뭐 100만이 200만이 벌써 같이 그렇게 군침을 삼키며 먹다 보다가 그래서 여러분 비만에 걸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나 그만 먹으라고 말리고 싶어. 뭐 전 세계 호텔 좋은 데를 가봤다, 비행기 좋은 데를 타봤다, 정상적인 직업도 없는 이 형제 자매들이 그거 타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 나이에. 난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웃고 그냥 뭐 지나가겠지만 이거 정말 이런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이돌이 되고 싶은 시대, 아이돌이 꿈인 시대에 아이돌이 되는 광장을 펼쳐놓은 그런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인들도 한몫해요. 또 다 그들도 아이돌이 꿈이에요. 그래서 팬덤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팬덤은 굳건해요. 정말 이게 어디로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정신 차리면 한참 우리가 원하던 곳과는 다른 곳에 지금 떠내려와 있는데도 이 우상 숭배 추종자들은 그 아무 분별력이 없어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3만 2천이면 뭐하고 15만이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제는 뭡니까? 깨어있는 300용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컨텐츠를 분별하는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메시지의 진위를 가릴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 300명이 없으면 이 나라는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들.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나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이걸 보면은 이 300명 가지고 뭐 할 일이 없죠. 뭘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숫자로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일부러 몸으로 겪게 합니다. 온 몸으로 위기와 맞닥뜨리게 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위기 앞에 벌거벗은 듯이 서야 내가 뭘 의지했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돈을 의지했는지 내 능력을 의지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의지했는지 한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코너로 몰아도 빠져나올 수 없는 코너로 마치 밀어붙이듯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물을 손으로 핥아먹는, 개처럼 핥아먹는 거, 이거는 여러분 목이 아무리 말라도 물 마시는 게 여기 전장에 온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300용사로 택함을 받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적을 잃지 않는 사람, 무슨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내 목전에 놓인 사람. 우리 호람대오라 그러잖아요. 호람대오란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이 먼저 의식되는 일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해야 삽니다. 일 중요해요. 그러나 일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일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 중독자는 일이 가족보다도 먼저고 나보다도 먼저고 일이 하나님보다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죠.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하면 뭐 빨리 성공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 왜 분노하시는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은 영광을 인간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자꾸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광을 허락하신 법이 없고 인간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우리를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까닭은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잠깐의 생명, 이 순식간 찰나와 같은 인생은 영원한 것을 묵상하다가 영원으로 옮겨가기 위한 여러분 문입구 입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그 입구를 통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숫자에 현혹되기 쉽지만 13만 5천이라는 이 중가부족의 적을 앞에 두고 말이에요. 300명이면 족합니다가 아니에요. 300이든 500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진수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300명이면 걷더니 이길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이든 500이든 700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 이 사람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숫자를 넘어선 이 전승의 기록들은 아주 무수히 많아요. 뭐 제가 몇 가지 찾아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승전보들이 많더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서 그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게 300명이 딱 거기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전투부터 소개를 하는데 기원전 480년에 이게 이른바 그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에요. 테르모필레 전쟁이. 스파르타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전체 연합군 한 7,000명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저기 저 페르시아는 몇 명이 왔냐? 페르시아는 한 25만 명 정도로 와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스파르타 왕이 그 당시에 레오니다스 왕인데 이 왕이 300명 데리고 그 협곡을 지킵니다. 협곡을 지키는 바람에 이 20만이나 되는 병에 이게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00명한테 가로막혀가지고 그 전쟁이 수일 걸립니다. 지연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 그리스 연합군들은 재정비해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근데 이 300명은 전원 다 몰살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전투,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테르모필레 전쟁은 정말 300용사로 전쟁을 이긴 것과도 같은 그런 전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원전 BC 480년 전쟁이에요. 삼국지 읽어본 사람은 적벽대전 알 거예요. 적벽대전. 조조 연합군이 80만 명이에요. 그런데 손건과 유비 연합군은 약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주유와 제갈량이 화공을 펼쳐가지고 이걸 다 섬멸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조조가 대패하고 도망가는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뭐 우리가 명량해전 앞에 저기 우리는 살수대첩이라는 게 살수대첩 612년이에요. 우리나라 고구려와 수나라와 수나라가 그 당시 약 30만 명이 왔습니다. 청천강에서 얼지문덕 장군이 그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정확한 우리 군 병력 숫자는 안 나오지만 수만 명 정도로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해요. 추측을. 그 수만 명이 수나라 군대, 중국 군대 30만 명을 상대로 해서 대첩을 이루게 되고 청천강으로 이들을 유인해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2,000명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30만 명 왔다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살수대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뭐 영화로도 봤던 명량해전은 여러분 13척 가지고 130척 이상의 일본 해군을 괴멸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륙 양육 작전을 포기하게 돼요. 이 전쟁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명량대첩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도 우리가 잘 아는 학익진으로 일본 해군들을 이렇게 괴멸시키는 그런 전쟁들을 치러내요. 어쨌든 이순신 장군의 일기록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하늘에서 도와주신 지혜로 학익진 같은 건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런 정말 성심을 다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졌고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여러분 숫자에 약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숫자를 보면 다 가슴이 쫄아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숫자의 유용함을 알지만 숫자의 저주에 걸려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는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뭐 그 EMP라고 전자폭탄 같은 거 떨어지면 일단 데이터를 전부 다 지워버리거든요. 야, 이걸 지구적으로 EMP가 터지면 어떻게 되나? 모든 돈이 전부 데이터로 존재하는데 한순간에 지구상의 돈은 다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핵전쟁이 나거나 하면 여러분 모든 자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숫자에 그렇게 묶여 살다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에 매달립니까? 왜 비대칭 전력에 저렇게 매달려요? 사람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병력이 전차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핵무기 하나면 끝나는데 뭐 때문에 미사일을 수백 발 만들고 뭘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 현대전의 실상을 모르면은 참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후티 반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항모가 두 척이나 진입했는데 후티 반군이 이게 잘못 건드렸죠. 그 이 드론으로 해군 항공모함을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미국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어마어마한 반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타겟 중에 하나가 뭐니까 드론 만드는 공장을 이제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드론을 그렇게 공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드론이 대규모로 올 때 드론을 조종하는 주파수를 체크해가지고 그 주파수를 흐트러버리면 전부 그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파수를 흐트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될지 모른다. 이게 사실은 기도원의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우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저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이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적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맞선 사람들을 통해서 적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이후에 실수한 이후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 자를 찾고 있다. 본인이 당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적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을 어떻게 내쫓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는 것, 적어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먼저 이기고 이 세상의 전쟁에서 나가서 과감히 승리할 것을 축원합니다. 먼저 싸움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적의 첫 번째 적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고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긴 자들만이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단호하게 믿음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 기억하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맞서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를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마땅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인간들, 그 백성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단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게 소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위기를 건너가는 이 한국 교회에, 이 한국 사회에 다시 한번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그런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로 이 어려움을 다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하나님 3%면 좋합니다. 만 명 가운데서 소드로 물을 핥아서 먹든 먹는 3%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염도 3% 때문에 썩지 않는 물이 되었듯이 이 시대 이 땅에 교회가 정말 썩지 않는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는 3%의 염도처럼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참된 주의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시대를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교회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고 온갖 법과 온갖 억제와 온갖 억압으로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자 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내어 쫓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대를 교회가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단 3%면 조카입니다. 만 명 가운데 300명이면 조카듯이 이 나라 5천만 가운데서 정말 15만 명, 150만 명이면 조카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남은 자들 7천 명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처럼 하나님이다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이 시대를 넉넉히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밝히는 빛이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 그 정체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렇게 두 가지 정체성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짙은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빛의 그 밝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가더라도 소금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교회를 주님 들어 사용하시되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전신 갑주를 입은 교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아버지,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참 믿음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의 삶도 말씀 한절 붙들고 믿음을 지키기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이제 거기 속인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